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동행해 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꼴을 먹여주시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누군가가 간절히 살고 싶어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생각하며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다가가게 하시며 나의 기도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긍휼과 또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의 이유와 또 그 심판의 방법 그리고 그 후에 있을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 내용들을 다름 아닌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이셨고 또 그들을 가장 아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소문단의 표제로 1절부터 22절까지는 가증한 예루살렘이라는 표제를 볼 수 있고요. 23절 이하에는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 그리고 35절에는 예루살렘을 벌하시다, 44절 이하에는 그 어머니의 그 딸, 53절 이하에는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절 이하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23절 이하에 나오는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행음하는 여인, 행음하는 아내처럼 여기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표현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흔히 부부싸움은요,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부부는 원래 싸워도 쉽게 갈라지기 어려운 물과 같은, 칼로 베는 것 같은데도 순간적으로 다시 모아지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요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실제로 요즘 세상을 보면 깨어진 가정, 이혼한 가정이 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같은 나라에만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 미국, 정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이슈거리로 여러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혼한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부가 깨어지고 정말 커플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속이고 간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간음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거나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그 신뢰가 깨어질 때 칼로 물베개와 같이 쉽게 싸워도 깨질 것 같지 않은 부부가 순식간에 안타깝게 깨어지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에 간음은 매우 큰 죄고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참으시지만 이 영적 간음만큼은 도저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 이어 에스겔에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긍휼을 품고 참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제 다룬 내용이죠. 에스겔 14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간음은 매우 가증한 것이고 더럽고 추한 음행이라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즉시 그 행동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되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그 우상에서 돌리며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더 사모하거나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악행, 그러한 영적 음행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가증한 일이요 음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근본을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수요 전 강의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불렀죠.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맞습니다. 우리는 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영적 가늠과 같은 행위에서 반드시 돌아서고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인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귀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특별하게 생명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으로 벌거벗은 그들의 몸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우리는 recovery, 다시 덮는 행위를 얘기하죠. 이게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는 바로 돌봄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픈 상처를 덮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즉 상처는 잘 덮어주어야만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은 다시 말해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리고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구원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가늠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뿐더러 혹시 실수로 빠졌다고 해도 속히 돌아서야 하고 헤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백성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그 옷을 입히시고 또 신을 신기시며 귀금속을 그들의 손목과 목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14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한 물로 더러운 피를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수놓은 옷을 입히시며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배, 즉 세마포와 명주옷을 입히시며 폐물로 손목에 팔찌를 채우고 목걸이도 하게 하며 코걸이와 귀걸이도 하게 하고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까지 씌워주시면서 단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먹는 것까지도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진 음식을 풍성히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신분의 회복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14절 후반에 온전함이란 단어를 우리는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한 모습은 단지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다시 말해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갈지니라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심은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온전함은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얘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신중해야 하며 신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데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것은 바로 화려함을 믿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행음하고 타락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됨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자신이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성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서만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모두 마치 부정한 여자가 행음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그러진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영적인 타락, 다시 말해 행음에서 속히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으시며 죄성의 근본을 넘어서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또 유지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살려주신 몸임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와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시모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신분제정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넘치는 복이 임하시도록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밝은 빛을 비추시며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환한 빛으로 인도하시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거룩으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배교와 행음을 몹시 싫어하심을 기억하며 늘 겸손과 거룩으로 옷 입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